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이게 두 군데를 저희들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디모데서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실은 이 디모데서와 에베소서는 서로 연관이 있는 서신들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교회들을 순회하고 있었을 때 일인데, 바울이 에베소를 들립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옆 동네 빌립보에 있던 그 이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여겼던 이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에베소까지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에베소에서 딱 만났어요.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 내홍을 앓고 있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어요. 가지 마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기에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마게도냐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마게도냐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남겨놨냐면 디모데를 남겨놓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마게도냐를 딱 갔더니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에베소에 남겨진 누가 생각났을까요? 디모데가 생각난 겁니다. 그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그 디모데를 생각하며 쓴 서신, 에베소 교회를 그 상황을 생각하며 썼던 서신이 바로 디모데전서예요. 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6장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받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싸움터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싸움이 전쟁터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battle,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뭐냐면 struggle이라고 표현됐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struggling이라는 이 말이요,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또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나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스트럭을 해요. 맞나요? 언제 그런 스트럭을 느끼십니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현실의 나를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내 삶이라는 이 괴리,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요, 좌절감 또는 이 정죄감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들의 구체적인 일들을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싸움에 임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싸움을 하는 이유는 이기기 위한 거예요. 마치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전장터로 떠나는 군인에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여러분 실은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할 때 이 싸우다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사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1사단이라는 곳에서 2년 6개월 동안 군대 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전신갑주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전군 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전군 무장을 수도 없이 해봤어요. 이 무장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무장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비상상태가 발표가 되면 그때 무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 훈련을 언제 하냐면 낮에 하면 좋겠는데 낮에 하면 다 잘하니까 낮에는 잘 안 합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다들 그냥 고락하게 자고 있을 때 그때 비상벨이 울려요. 그럼 불침번 쓰고 있던 그 병사가 비상 그럽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군복을 딱 입습니다. 그 다음 하는 게 전투화를 신어요. 왜냐하면 발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침상에 그 발로 막 와가지고 그 이제 백을 꺼낸 다음에 매뉴얼대로 거기다가 여벌의 옷, 식량, 여러 가지 비품들을 그 안에 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에 딱 정렬을 해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가 이제 고난이에요. 이제 고참들은 하도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완전 군장을 아주 빈틈없이 합니다. 근데 신병일수록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어떤 실수를 해봤냐면 첫 번째 이제 그 비상 외쳐가지고 완전 군장을 하고 밖에 나갔는데 다 하고 나서 총을 찾는데 제 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들고 그냥 뛰쳐나갔어요. 그 총이 누구 총이냐면 저희 고참 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가지고 기다리는 건 뭐냐면 얼차례입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 훈련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쟁 가운데 승리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군사 용어를 디모데에게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승리를 해야 하는 싸움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 임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가 나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탄이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적을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저 형제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나와 코드가 잘 맞지 않는 그 자매가 나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의견을 좀 달리하거나 내 의견에 반대를 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원수가 됩니다. 나를 반대하는 저 형제가, 자매가 나의 원수라고 생각해서 어떡하든지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 혈과 육을 가진 형제를 향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모든 말과 그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사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과 칼을 무기로 가지고 나간다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무기로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그 해답을 에베소서 6장 1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라고요?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들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 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승리를 보장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것을 기대조차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마치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서 시험에 100점을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학생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면서 영적 승리의 비결을 바로 이 말씀 속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뭐예요?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표현 같아요. 전신갑주,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봤어요. 왜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표현됐어요. 이 똑같은 표현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말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인간의 머리에서 짜내는 생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깨달음, 바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이해력이 뛰어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달자의 실력이 좋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함이 없다면 이 말씀의 움직임과 운동력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을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감동과 결심이 생기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모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작용들을 누가 컨트롤하고 계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게 언제적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부활하신 이후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요,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 얘기를 알아요. 그런데 터벅터벅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야, 도대체 너 지금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누는가? 1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예수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이 상관 속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뭘까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이 의미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걷고 있는데 이 제자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거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모세글, 모세가 뭘 썼죠?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 거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누구한테 가르쳤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생명의 근원 대신 모든 죄를 파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무엇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냐면 바로 말씀으로 풀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다른 기적의 방법을 쓸 것 같아요. 야, 짠 하고 나타나도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풀으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이제 다 끝났다, 안 됐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말씀 가운데 끌어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금식, 40일을 금식하고요,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일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탄이 몇 번 시험을 하냐면 세 번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공격해오는 사단을 탁탁 막아내시는데 실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때요 사단이 물러갑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너의 경험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경력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앞에 당당히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여 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패배해서 나 뒹그러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 전방에 배치되어 있지만 그런 백성들이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겁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 속에서 누리는 뻥 뚫림이요. 이 막혔던 게요 말씀 속에서 뻥 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옆에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리는 그 집사님의 눈물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했죠. 도대체 뭔 죄를 져서 저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할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 말씀에 뻥 뚫리는 은혜가 받고 보니까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해가 되면서 나도 그 말씀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예,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을 취하라.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며 역사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말씀을 접하세요? 이거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그 신앙의 좌표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요 말씀을 읽는다 아니면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표현보다 좀 더 적합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먹는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요 배가 고프면 찾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세 끼 먹고요 저 같은 사람은 하루에 네 끼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다이어트 할 때도요 굶지 말래요. 세 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배고픔도 그 배고픔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반응해서 음식을 찾아 먹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영혼의 그 배고픔 앞에서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순종이 잘 안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영혼의 양식을 한 번도 접하지 않았음에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뭔가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검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패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검을 쫙 뽑았더니요, 검이 다 녹슬어 있어요. 그 검의 칼날이 다 무뎌져 있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9월 중순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절대로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사인하러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의 깊이와 도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에베소 6장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넘어진 자를 오늘도 일으키시며 범죄한 자를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지체들이 위로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아니 지금은 당장 변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현장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십시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오늘도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하여 승리를 이루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